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붐이 생수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난해 나왔던 영화 중에서 마시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도 또 삶에 대한 또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감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마시언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화성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르라고 하는 화성에다가 그 사람 그거를 붙여가지고 마시언에다 화성인이라는 그 뜻입니다. 화성에 살아야 화성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화성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마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화성에서 2, 3년을 살게 되었죠. 그 영화를 이렇게 시작하는 초반에 보면은 그 화성 탐사를 향해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연구 조사를 하는 가운데서 모래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우주선을 띄워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해보니까 그분의 모든 데이터 다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 죽었구나 생각을 해서 나머지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탈출하게 되죠. 탈출하고 나서 마크가 깨어납니다. 보니까는 다 떠나고 자기 혼자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거기서 감정을 주는 것은 절망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화성이 어딥니까? 화성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이미 우주선이 떠난 그 상태에서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가는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되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마크라는 사람이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과 식량을 다 보니까는 한 300일 정도밖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구하고 그 교신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다 보니까 지구에서도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살리냐.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데려갈 때까지 2, 3년을 버틸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영화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 양식이 지금 이것 갖고는 부족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양식을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마크는 식물학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인분을 거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화학적인 반응을 해서 만듭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영화가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결국은 구출하는 내용으로 끝을 내게 되는데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참 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물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며 실감하지 못하고 살지 모르지만 물이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물이 없으면 죽는다, 물은 곧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알게 되게 되겠죠. 캐리본의 지진이 일어나면은 제일 우리가 준비될 것이 물입니다. 식수가 끊겨지게 되고 며칠 동안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지진을 대비하는 지진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물을 반드시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수분이 줄어들면은요 몇 퍼센트만 줄어들더라도 우리 몸이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식량들은 가축들은 물이 있어야 그 가축들을 키울 수가 있고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혈통이 섞였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이다. 유대인이라 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서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행로의 곤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다 떠나고 예수님 혼자 남아있을 때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에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사용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알았다면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물을 달라고 했던 분이 이제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 남자를 처음 봤던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아이 뭐 이런 사람이 또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만남을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남자가 자기의 말을 거는 것이 굉장히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쪽에서 먼저 나한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싫어야 될 사람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물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상한 사람이다. 보통 유대인 남자가 되면 이렇게 말도 걸지 않을 뿐더러 물을 달라고 요청도 안 할 텐데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물을 주겠다고 해요. 좀 아까는 물을 달라고 그러더니만 이제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을 길을 도구도 없는 사람이 뭐 물을 주겠다고 그러나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점점 그 유대인 남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그 대화에 들어가게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참 이 대화하는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리되만 또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내가 주는 생수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순진한 여자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랑갖고 놀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 이 여인은 참 순수한 여인이에요. 그걸 또 그대로 믿어요. 아,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달라고 그 다시는 제가 물길로 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물길로 오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네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너에게 채워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세상에 이런 물이 있으면 내가 꼭 받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물을 달라고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화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데 이 여인은 거기에 자신을 맡기면서 이제 예수님과 만남과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생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생수를 알게 하고 생수를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것을 꼭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 갖기를 원하며 깨닫기를 원하시고 생수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요 이 생수라고 하는 주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생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면서 그 은혜를 충만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읽지는 않으면은 이 본문의 그 내용 이제 끝까지 우리가 다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전인가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장면, 그 다음에 그 유대인 남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경험하는 두 번째 장면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알고 나서 물동이를 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세 번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똑같이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나를 여기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랑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습이 우물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습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잘 모르죠. 그런데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남편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남자를 만나서 결혼생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두 번은 정말 더 힘들게 되죠.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길래 다섯 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남자를 좋아해서 그렇게 남자에 빠져가지고 계속 남자를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여자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당신은 계대결혼도 있습니다. 형의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은 이제 그 형수에게 그 동생들이 계속 돌아가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남편이 다섯 번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나름대로 이제 이 여인에게는 사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연이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삶에 사연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한두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이나 바뀌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는 행복을 원했지만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생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있다라고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삶 가운데 가장 문제는, 그 여인도 모르는 그 문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생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에 정말 만족했느냐, 저는 만족했느냐, 그러면 정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은요, 공허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남편을 바꿔보고 돈을 벌어보고 명예를 얻어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살면 행복할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의 공허함과 방황함을 겪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헛된 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세상의 물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물길로 오지 않으면 정말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여인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중요하듯이 물이 중요했습니다.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16절에 말씀하니까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물을 주는 과정인 겁니다. 생수를 주는 과정에서 첫 번째 말씀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인 겁니다. 네 남편 불러오는데 가슴이 철렁 가라앉았을 거예요. 남편 하면은요 정말 인생의 쓴맛을 많이 봤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남편 다섯 번이나 그동안 바꿨고요.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거든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요 이 여인은 가슴이 철렁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온 얘기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야,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말이 옳다라 얘기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남편이 왜 없어? 너 지금 다섯 번이나 남편 바꿨고 지금 있는 남자는 또 뭐냐? 그 남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인에게 내 말이 옳다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은요 자책감을 느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지지도 못 나가지고 남편을 다섯 번이 바뀌고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그런 아픔을 이 여인이 안 갖겠습니까? 아 나랑 사는 남자들은 다 불행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갖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여인의 삶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참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만 살아가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책이 오히려 자기를 또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절망으로 이제 되는 대로 막 살아버리게 만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참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인들이 많달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많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는 것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그러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약점이 노출될 때 부끄럽습니다. 저 사람이 가서 어떤 흉을 볼지 내가 어떤 불이익이 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보여드린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인격에 감동감화를 받으면서 이제 무장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감출 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는 대화를 하면서 우리 주님과 신령한 교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로이다. 다 아니까 선지자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난 알고 있는데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예배하는 곳에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되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그 마음에 얼마나 벅찬 감동을 주겠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메시아가 그 여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반갑지 않은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 유대 남자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선지자도 아니고 이분은 메시아인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건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나 같은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무가치한 인생으로 생각하고 살을지 모르지만은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냈던 그것이 얼마나 이 여인을 감동케 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인생이 무엇인지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하면서 나는 무엇을 누구를 믿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절망들이 우리를 지나갔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날, 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내게 좋으신 주님이셨는가, 이런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갇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로서 내 삶이 이제는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다 보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즐거움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충만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흥분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그러죠. 한국에도 이제 주일학교가 너무 안 된다고 그래요. 웬만한 교회들은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지기도 하고 큰 교회들도 주일학교들이 많이 줄어들게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옛 얘기입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정원을 줄여야 되고 제대로 운영 못하는 대학은 이제 막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원인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옛날에는 그냥 웬만큼만 좀 해주면은 굉장히 관심 갖고 교회를 나왔거든요. 저도 그 십자군 전도대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방법들이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북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트램펫 불고 이제 다닌 거든지. 뭐 저는 트램펫을 못 부리니까는 북을 치고 이렇게 동남방 쫙 뜨면은 아이들이 아 이게 또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줄줄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건 그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기대감을 가져온 애들한테 그 재미있는 걸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왔다가 아이고 뭐 별거 아니네 하고 또 다 가버려요. 그래도 하여간 또 가서 또 북치고 그러면 또 이제 오고 막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은 트램펫을 잘 불러요. 그래가지고 또 트램펫을 이렇게 부니까 막 아주 동네가 쩌렁쩌렁 아주 소리가 쫙 퍼지니까 또 아이들이 또 막 몰려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창문을 땅에 야 무슨 무슨 뭐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해요. 잠자는데 깨웠다는 거죠. 욕 진탕 먹고 그러면서도 이제 하여간 그 사람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재미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얼마든지 아이들의 영혼을 젊은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즐거움을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면 우리는 죽어닿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는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굴에 인상 피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가 좋다고 하면서 어떻게 얼굴은 그렇게 우거지상이 나고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가 좋다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예수가 좋아요. 주님을 기뻐합니다. 좋긴 뭐가 좋아. 지금 내 형편을 봐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 안에 넘쳐나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날 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됐잖아요. 이 여인만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 정오에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이었었지만은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던 그 물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아니해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가서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임하시는 주님의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게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주님이 아니신 것이죠. 끊임없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우리의 배 안에서 이제 샘이 터드시시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니까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주님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내 기쁨이 임하지 않는다는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인이 정말 주님을 경험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지나가야만 나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시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분은 생후 19일 때 중병에 걸려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말도 자연적으로 못하게 되는 거죠. 정말 진승처럼 살아버렸습니다. 괴정을 지르고 아무거나 잡으면 그냥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통제불능한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는 자라나게 되게 됐죠. 부모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 하나를 붙여주셨습니다. 20살 된 여자 선생님, 그 이름은 설리반이었었죠. 그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을 만난 것이 헬렌 켈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었고 그 설리반은 바로 예수님이 설리반을 통해서 찾아간 것이나 볼 수가 있는 거죠. 설리반 선생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 헬렌 켈러가 변화되게 되죠. 정말 놀랍도록 변하게 됩니다. 아무도 헬렌 켈러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지만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이제 언어를 배워가면서 교통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 마치고 사회복지사업가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헬렌 켈러가 변화되게 된 것은 그의 뿐보다 아니고 바로 20살 된 설리반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요, 이 설리반 여자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20살의 나이로서.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설리반은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라났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눈에 질병이 생겼는데 시력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되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가망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끝까지 그 옆을 지키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며 정성을 다해 치료해줬던 간호사가 있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줘가지고 이 설리반이 시력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서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된 거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받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헬렌 켈러를 섬기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설리반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헬렌 켈러에게 전달돼가지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난 인생은 자기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전 두 번째 주일을 만나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 갈급하고 메마른 땅과 같이 살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사모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임하셔서 생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물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는 그 생수는 신비스러운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생수가 충만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가운데서 이제 생명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강절에 우리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육신에 임하시고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만히 임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다치는 그곳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의 근원이 된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참으로 주의 생명이 이번 주간에도 날로날로 넘쳐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하게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